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 하는 겨? 어?
매러!
세상 끝 작은 독서 모임. 프리다 슈베크 지음. 성우 김성희 읽음. 그리하여 드디어 문제의 저녁 시간이 되었다. 에리카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준비했다. 엠마는 영화관에 놀러 가라고 용돈을 주었고, 리나는 유튜브를 볼 수 있게 설정해둔 아이패드를 쥐어주고 방에 자라고 보냈다. 그러니 딸애는 몇 시간 동안 혼자서도 잘 놀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연히 그러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지 하고 에리카는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까 언급했던 불편한 레이스 팬티와 금발 가발 및 그에 어울리는 짧은 가죽 원피스 차림으로 벌써 현관에 서 있었다. 어찌되었건 이 팬티는 빨리 벗어야 할 것 같았다. 이 옷을 판매하는 온라인 코스튬 상점에 따르면 가죽 원피스는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용의 어머니 복장처럼 보인다고 했다. 왕좌의 게임은 마르틴이 좀 집착하다시피 좋아하는 판타지 시리즈였다. 에리카는 남편과 함께 몇 번 이 드라마를 보려고 했지만 곧바로 지쳐버리고 말았다. 전쟁과 용 같은 주제가 재미있어봤자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이제와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모든 게 평범하게 영화를 보는 저녁 시간을 보내기엔 너무 과한 노력이었다. 그녀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패트릭 스웨이즈식으로 영향을 받기를 미친 듯이 바랐다. 심지어 혹시 몰라 스트레칭도 했다. 마르틴은 퇴근하면서 에리카가 가장 좋아하는 콰트로 스타조니 피자를 사오기로 했고 커피 테이블에는 와인과 간식도 차려놓았다. 그러다 첫 번째 문자가 6시 15분에 왔다.
미안해. 사무실에 난리가 났어. 조금 더 있다 가야겠어.
배고프고 실망한 채로 에리카는 소파에 누웠지만 이어서 책에 있던 말을 떠올렸다. 성공적인 관계를 여는 것은 바로 이해심이다 라는 말이었다. 게다가 이토록 관능적인 공간을 공들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마르틴에게 답장을 보냈다. 늦게 와도 괜찮다고. 두 번째 문자는 30분 후에 도착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간의 희망이 있었다.
시스템이 다운됐어. 하지만 프로그램이 다시 작동하는 대로 갈게.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에리카는 정말이지 뭘 좀 먹어두었어야 했었다. 그러다 8시가 되자 모든 걸 포기한 그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꼴도 보기 싫은 가발과 가죽 원피스를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았다. 마침내 마르틴이 피자도 사오지 않은 채로 집에 돌아왔을 땐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나머지 남편이 뭐라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장 치즈볼 그릇을 그에게 던졌다. 에리카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자신이 혈당이 떨어지면 꼭지가 빠르게 돌아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은 솔직히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판을 엎은 건 마르틴이었다. 전에도 수천 번 그랬듯 이번에도 그는 일을 우선시했으니까.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치즈볼 몇 개 맞았다고 백장 좋게 화까지 내다니. 물론 치즈볼 그릇도 같이 맞긴 했지만 에리카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그건 플라스틱 그릇이라 별 해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엠마가 어렸을 땐 그런 일쯤이야 별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마르티는 사과했을 테고 에리카는 용서했을 것이다. 그땐 제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 해도 항상 참 재미있었다. 가족이 되고 나서 처음 몇 년간 그들은 낙디 낡은 방 두 칸짜리 집에서 살았다. 집에 딸린 욕실은 너무 작아서 몸을 돌릴 수가 없을 정도라 나갈 때는 뒷걸음질을 쳐야 했고 세탁기는 문을 세 개 닫아야만 작동했다. 그럼에도 그때의 기억은 에리카에게 오로지 행복하게만 남아있다. 죽이 엎질러져도 기저귀 쓰레기통이 넘쳐도 물건이 부서져도 그저 웃어넘겼던 그때의 기억들. 심지어 마르틴의 형이 뉴욕에서 사다 준 하얀 아디다스 오리지널 슈퍼스타 운동화에 엠마가 사인펜으로 잔뜩 낙서를 했어도 마르틴은 화내지 않았다. 저녁에 두 부부는 교대로 엠마를 재우고 벽에 묻은 블루베리 요거트를 닦아내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내줄 시간 따윈 전혀 없이 그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것만 같다는 느낌만 들었다. 에리카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서 뉴스 사이트를 열었다가 행복한 이혼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러다 급히 화면을 다시 껐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어디선가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발견했다며 새로운 시작을 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따위는 읽고 싶지 않았다. 자신은 이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마르틴과 자신은 그저 작은 침체기를 겪고 있을 뿐인걸. 우리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이고 아주 멋진 애들도 둘이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온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호텔 문이 열리고 입구에 걸어둔 종소리가 들리더니 굉음이 이어졌다.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에리카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어떤 여자가 안으로 들어와 내부를 둘러보았다.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끌고 온 여자는 오랜 여행을 한 사람에게서 볼 법한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에리카는 친절한 고객 응대용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여자는 손수건을 꺼내어 목덜미를 닦았다. 지쳐 보이는 얼굴 위로 드러난 입가의 주름을 보자 에리카는 손님이 50살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빈방 있나요?
그럼요.
에리카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카운터로 데려가며 물었다.
멀리서 오셨나요?
여자는 지갑을 꺼내며 대답했다.
미국에서 왔어요. 집에서 나와 이동한 지도 거의 24시간이 되네요.
에리카는 여권을 받아든 다음 퍼트리샤 슬론이라는 이름을 예약 시스템에 등록했다.
지금 아주 피곤하시겠네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좋죠.
에리카는 손님에게 커피잔을 준 다음 시스템의 정보를 파악했다. 에리카가 마지막으로 이 호텔에 온 게 몇 달 전이었는데 예약 시스템은 그간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전혀 변함이 없었다.
얼마나 계실 건가요?
손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에리카는 고개를 끄덕이고서는 퍼트리샤의 말실을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그럼요.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라서 다음 주까진 확실히 방이 여유가 있어요.
잘 됐네요.
셰익스피어 스위트룸을 배정해드릴게요, 슬론 씨. 그 방은 좀 작긴 해도 바다 전망이에요.
좋군요. 아, 저는 퍼트리샤라고 불러주세요.
세부사항을 마저 기록하던 에리카는 이쪽을 탐색하듯 바라보는 퍼트리샤의 시선을 느꼈다.
혹시 이곳 출신이신가요?
에리카는 그녀에게 방 열쇠를 건네주며 활기차게 대답했다.
네,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 진짜 동네 사람이죠.
퍼트리샤는 바 의자에 앉았다. 옆가르마를 탄 숨 많고 검은 단발머리 덕분에 소박한 옷을 걸쳤어도 우아해 보였다.
어떻게 그리 스웨덴어를 잘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퍼트리샤는 커피에 우유를 조금 탔다.
커피가 진하네요.
이렇게 대꾸한 그녀는 미소를 지었으나 눈은 웃고 있지 않은 채로 덧붙여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스웨덴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어를 들으며 자랐죠.